가장 온유한 사람 부흥보 제32기 성경 사도행전 7장 22절 출애굽기 2장 10절 4장 24절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가 무엇인지 주의해 봅시다. 우리는 사람의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의 지혜를 심판하시고 거절하시는지를 보아야 할 뿐 아니라 일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기쁨을 구할 수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의해야 할 한 가지 일은 육체 중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육체의 일은 우리 사역에 있어서 반드시 먼저 처리해야만 합니다. 만일 당신이 아직 이 세 가지를 처리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영원히 하나님을 위하여 훌륭한 일을 하려고 생각지 마십시오. 첫째는 육체의 지혜이며, 둘째는 육체의 능력이며, 셋째는 육체의 사랑입니다. 만일 이 세 가지가 제거되지 않는다면 당신은 훌륭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육체의 지혜와 능력과 자랑은 하나님의 일과 아주 크게 반대되는 관계에 있습니다. 나는 깊은 속에서 세 가지 육체의 일이 하나님의 일을 파괴한다는 것을 압니다. 이 세 가지 일의 순서는 첫째가 지혜요, 둘째는 능력이며, 셋째가 자랑입니다. 이것은 그 천연적인 순서입니다. 그것들은 서로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먼저 사람을 처리하시는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첫 번째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섬기도록 가장 먼저 선택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비록 모세보다 더 먼저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며 하나님은 단지 그들과 언약을 세우셨을 뿐입니다. 바울은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첫 번째 종이며 모세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첫 번째 종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 다루셨으며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기 전에 먼저 모세를 다루셔야 했습니다. 그분은 바로 왕을 다루기 전에 먼저 모세를 다루셔야 했고 애굽 사람을 다루기 전에 먼저 모세를 다루셔야 했습니다. 영적 능력을 얻는 길의 저자는 사람이 한 가지 일을 하고자 할 때 언제나 먼저 방법을 생각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가지 일을 하고자 하실 때 먼저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지 못하시면 그분께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각종 각양의 방법과 계획과 조직이 있지만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시하시는 것은 방법이 아니며 그분께는 먼저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안목과 사람의 견해는 크게 다릅니다. 사람들은 좋은 방법이 있으면 훌륭하고 만족스러운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을 집행하는 사람이 동일하다면 그들은 영원히 훌륭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큰 재능 있는 사람을 찾으실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쓰실 만한 사람을 찾으실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물 속에 버려졌습니다. 후에 바로의 딸이 물에서 건져 데려다가 길러 그를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이름은 모세, 곧 물에서 건져내어진 자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첫 번째로 건져내어진 사람이며 후에 많은 백성이 그를 뒤따라 이끌어내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먼저 모세를 처리하신 후에 비로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집트에서 나와 광야에서 하나님의 처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일 구원받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일 이상을 보지 못했다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길을 볼 수 있기를 바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길로 걸어가지 않는다면 그 길로 가고자 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먼저 그분의 다름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 몇 사람을 얻으실 수 없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얻기를 바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단지 몇 사람을 얻어 20, 30년이 지난 후 전 로마를 통해 전 세계에 그분의 복음이 널리 퍼지도록 하셨습니다. 많은 지방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바울 한 사람을 얻으심을 통해 당시 로마 천하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게 하셨으며 많은 사람들로 복음을 받아들여 믿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 당시에 바울과 같이 할 수 있다면 바로 천하 각 민족에게 복음이 널리 전파될 것입니다. 우리는 각종 방법을 써서 고무시키거나 각종 선전으로 모금하거나 사람을 유인하여 말씀을 믿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까? 당신의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산출된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자신의 방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산출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코자 하실 때 그분은 먼저 모세를 얻으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얻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없으면 방법이 없으십니다. 첫 번째 사람이 이끌어내어지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내실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광야에서 처리받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광야로 가서 처리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구원하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실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당신을 사용하실 수 없다면 그분께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당신에게 충만하지 않다면 당신은 성령께서 사람 안에서 일하시게 할 수 없고 사람이 구원받게 할 수 없으며 당신 또한 일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당신을 얻지 못하셨다면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생명이 흘러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당신이라는 존재를 통해서만 그분의 충만을 흘러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이러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해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과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예전에 이미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더불어 그들의 자손을 구원하시기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인에게 학대받는 것을 보시고 그들이 고난에서 구원받기 위해 부르짖은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세우신 언약에 따라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실 때 반드시 먼저 그분과 그분이 구원하고자 하시는 사람을 연결하는 운하를 찾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를 찾으신 후에야 그분이 하고자 하시는 것을 할 수 있으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운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았으며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실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낙심케 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실 수 없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주의하시는 것은 그분께서 필요로 하고 그분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 필요하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조건은 신학을 하거나 신앙이 순수하거나 혹은 열심히 분주히 뛰어다니거나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조건은 오직 당신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얻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나와서 그분의 아들의 십자가를 널리 전하는 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에서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을 안다고 말합니다. 그는 오직 이것만을 알며 이것 외에 다른 것은 알지 않았고 또한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중요하게 여긴 것이 다만 전파하는 것이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자기가 아는 것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는 집에 있든 나가든 혼자 있든 사람과 왕래하든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믿도록 권하든 무사람에게 전파하든 한결같이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전 생활은 십자가 아래 머물러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말로 전파하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를 아는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고린도에서의 일에서 바울은 그가 다른 것을 알지 못하며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도대체 어떻게 십자가를 전했습니까? 그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만일 당신의 일이 하나님의 큰 능력을 사용하여 일한 것이 아니라면 그 일은 조금도 유익이 없습니다. 바울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고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도리어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자신에 대한 그의 태도는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떠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자신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버릴 때 비로소 당신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찾고 주목하시는 것은 자신을 믿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스스로 옳다고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찾으셔야 비로소 그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어느 정도나 사용하실 수 있는가는 그가 얼마만큼 교만하지 않은가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순수한 신앙의 교리를 갖고 있고 성경의 빛을 이해하면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말하거니와 성령께서 일하시는 데 있어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운하이며 성령께서는 그를 의지하여 생명의 능력을 흘려보내십니다. 모세가 반드시 먼저 하나님의 처리하심을 받아야 했다면 당신과 우리 또한 반드시 먼저 하나님의 처리하심을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모세를 처리하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처리하실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리하지 않고서는 바로와 애굽인을 처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리하지 않고서는 사악한 영, 마귀를 처리하실 수 없으며 또한 세상 사람을 처리하실 수 없습니다. 아, 형제여, 과연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얻어진 바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얻으셔야 마귀를 처리하고 세상 사람을 처리하실 길을 갖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6절은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부득이하게 고린도 믿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믿는 이들 중 일부가 아직 처리받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배역한 그 사람들을 처리할 길이 없다는 것을 매우 깊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복종한 후에야 다른 사람을 처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믿는 이 자신이 아직 처리받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처리할 길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다루신다. 모세가 받은 교육은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모세는 바로의 궁정에서 애굽 사람의 모든 학문을 다 배웠습니다. 그는 구변이 있고 재간이 있어서 말과 행사에 다 능했습니다. 모세가 비록 이런 모든 학문에 능하고 정말 일을 잘 처리할 수 있고 말을 잘할 수 있었지만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쓰신 조건이 아니었으며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실 수 없는 원인이었습니다. 사람이 주의하는 것은 지혜와 능력이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오히려 어리석음과 연약함입니다. 고린도전서는 그리스도의 지혜와 능력을 말하며 동시에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와 연약한 자를 선택하신다고 말합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을 거절하십니다. 지혜가 있는 곳에 또한 혈기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능력은 단지 사람의 일을 성취할 수 있을 뿐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일에 쓰이면 하나님의 일을 망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성령의 큰 능력만을 사용하여 그분의 일을 성취하십니다. 이 성령의 큰 능력은 어리석고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만 비로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실제로 우리의 지혜와 능력을 온전히 내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고 연약한 사람이 되는 정도까지 하나님께 인도받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혈기와 능력을 처리하신다. 모세는 자신에게 구변이 있고 지혜가 있으며 능력이 있고 학문도 있어서 일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원수가 그의 형제를 핍박하는 것을 보고서 혈기의 능력을 사용하여 그를 쳐 죽였습니다. 이튿날 그는 두 이스라엘 사람이 서로 다투는 것을 보고 가서 화목할 것을 권했습니다. 그는 아마 이것을 쉬운 일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어찌 알았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가 어제 애굽인을 죽인 일을 제기하였고 모세는 미디안 땅으로 도망쳤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세는 다만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알았을 뿐 아직 자신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자신을 의지해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도와 이스라엘 사람을 구원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그분을 돕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혈기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분을 돕는 것은 영원히 그분의 기쁨을 얻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쓰실 수 없는 것은 그에게 지혜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도리어 그에게 지혜와 능력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쓰실 길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당신을 한편에 제쳐놓고 냉담하게 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당신을 쓰실 수 없으며 당신의 모든 다른 불이 더 이상 밝게 타지 않을 때 비로소 당신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을 도우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한동안 그를 멈추게 하시고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혼에 속하고 감정에 속한 지혜는 혈기에 속한 능력을 일깨워 움직이도록 하기가 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에서 이러한 것들은 조금도 지위를 갖지 못합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 단련을 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자신의 모든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알았습니다. 이런 경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는 유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은 당신과 나를 광야에 두시고 연단하시며 교훈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한편에 놓아두셨는데 당신은 여전히 그분의 마음의 뜻을 모릅니다. 한 번, 두 번 당신은 여전히 그분께 순복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한 번, 또 한 번 당신을 저편에 놓아두시고서 당신에게 형통한 환경을 주시지 않은 채 늘 당신이 그분의 크신 능력의 손 아래 복종하게 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도대체 그분의 뜻에 따라 행하고자 하는지의 여부를 보십니다. 당신 자신의 의사는 반드시 다루심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관문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사람에게 거절당한 것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건 역시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10년 동안 하나님과 왕래하며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마지막에야 비로소 자신의 무용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재능으로 이스라엘 사람을 구하려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이 위대하고 유망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영성이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가 도달하기를 바라신 지점입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함. 후에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사람을 구원하도록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만일 40년 전에 모세가 이 말을 들었다면 그는 반드시 기뻐하며 갔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이 전혀 필요치 않았으며 자원하여 용감히 갔을 것입니다. 그는 단지 그 자신이 할 수 있다는 것만을 알았으며 결코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의 모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압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지금 이전과는 너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 그는 이 세상에서 내가 아니면 누가 하랴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더 이상 자부하거나 자신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떤 사람 측에도 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형제여,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경지까지 이끄시고자 하십니다. 이것은 영에 속한 주저함이고 거룩한 주저함이며 복이 있는 주저함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아직 당신으로 마음속에서부터 당신 자신이 어떤 사람 측에도 낄 수 없는 사람임을 보게 하지 않으셨다면 당신은 아직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는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그들을 이끌고 출애굽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너무 작고 무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이 만일 자신을 이런 정도까지 평가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모세는 지금 이 일이 중한 일이며 자신은 작은 존재임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미 공과를 배워서 천연적인 지혜와 혈기의 능력을 감히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과 일을 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자신을 감히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부득이하게 하나님께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며 하나님으로 그를 평가하시게 합니다. 그가 반드시 이런 정도까지 하나님께 이끌려야 비로소 하나님은 그를 쓰실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구변 없음을 인정함. 이제 하나님은 그를 격려하십니다. 이전의 용기와 지혜와 능력은 모두 죽어버렸고 지금의 모든 용기와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이 40년이라는 오랜 기간은 아론의 지팡이가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지냈던 그 밤과 같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이전에 죽었던 것이 모두 부활하는 것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서 모든 것은 반드시 죽음을 거쳐 부활해야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젊은 사람이 지식이 있고 용기가 있고 재능이 있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구원받으면 하나님 손안에 정말 유용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거니와 그에게 비록 용기와 지식과 재능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손안에서는 그가 헛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어리석음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듯 사람의 지혜 또한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의 지혜를 죽여야 하며 어리석은 사람 또한 그의 어리석음을 죽음에 넘겨야 합니다. 모든 것이 부활의 경지에 있어야만 비로소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천연적인 모든 것은 반드시 죽음에 넣어져야 하며 그런 후에야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고도 부활한 것을 얻을 수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일의 큰 원칙입니다. 만약 부활하지 않았다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모세는 40년을 지내고서야 비로소 이전의 모든 재능과 능력이 쓸모없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죽었으며 지금 하나님은 부활의 용기와 재능을 그에게 주고자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13절에서 모세는 또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지식 있는 사람이어서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말할 수 있다고 감히 생각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처리를 통과했습니다. 그는 억측하여 판단하지 않았으며 이상적인 것도 없었고 감히 경솔하게 행동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는 다음의 공과를 배웠습니다. 내가 내 자애로 말한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그는 지금 자신이 말하는 것조차도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말은 하나님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특별히 말재간이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말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처리를 받은 사람은 어떤 말을 하는 중에도 가르침을 받으며 스스로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후에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을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름을 말씀하여 주셨지만 아직도 나아갈 담력이 없었고 이스라엘 사람이 그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이전에 그는 혼자 감히 애굽인을 쳐 죽였으며 이스라엘인이 서로 다투는 것을 보고 담대히 그들을 권하였는데 지금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가라고 명령하셔도 겁이 많아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의 혈기의 용기는 이미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자신을 의지하던 그런 용기는 이미 다시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하지 않으며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그의 낮아짐은 심히 두려워 머뭇거리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진실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것과 자신하지 않은 것은 영적인 것의 표현입니다. 이제 그는 배웠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자신을 의지해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세 번째로 그를 격려하시면서 그를 통해 지팡이를 뱀으로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손에 하얗게 문둥병이 바라는 표적을 행할 수 있게 하여 백성들이 그를 믿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네 번째에도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의 말은 사도행전 7장 22절과는 완전히 상반됩니다. 사도행전은 모세가 애굽인의 모든 학문을 배워서 말과 행사에 능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모세는 그가 말에 능치 않아서 말을 할 수 없다고 책임을 미룹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을 그의 입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알듯이 성경은 아론이 모세 대신 백성에게 말했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두 모세 자신이 백성에게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합니까? 그는 여러 해 동안 하나님께 배워서 천연적인 말재주와 능력과 지혜는 쓰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령이 사람을 감동시켜 사람에게 구변을 주시지 않는다면 천연적인 능력은 하나님의 일에서 쓸모가 없습니다. 영에 속한 능력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형제여, 당신은 천연적인 말재주가 모두 쓸모없음을 아는 경지에 이르도록 어떻게 하나님의 처리를 받는지 아십니까? 작은 총명한 말이나 교묘한 말로 사람들에게 무엇이 주님의 십자가이고 무엇이 승리를 얻는 것인가를 말하려면 말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당신은 예전에 이미 십자가의 처리를 받아서 당신 자신의 말에 대하여 죽었습니까? 우리의 말은 진실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히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이 비록 지혜 있고 아름다울지라도 결코 열매 맺을 수 없으며 결코 영에 속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보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게 하지 않는다면 그분의 일은 크게 손실을 입을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두 가지 사양하는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가 본래 말에 능치 못하고 입이 뻣뻣하며 혀가 둔하다고 말합니다. 다음에는 하나님과 대화한 이후에도 역시 말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말살하여 홀이라도 남겨두지 않습니다. 그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 일도 감당할 수 없다고 여깁니다. 그는 이미 아주 깊은 공과를 배웠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이미 자신과 천연적인 모든 것을 벗어버렸습니다. 지나치게 머뭇거림은 부활의 큰 능력을 알지 못하는 것임. 그러나 자신이 쓸모없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여전히 소용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이 사람의 입을 지으셨다는 것을 그에게 알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그를 권면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또 사양했습니다. 4장 13절에서는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말을 들으시고 모세에게 노를 바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하지 않는 것은 물론 중요하며 하나님께서 보배로이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단계에 도달하도록 이끄십니다. 그러나 만일 여기에서 멈추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전진하는 것을 모른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주의하여 이 극단에서 저 극단으로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고 그분이 우리에게 구변을 주신 후에도 여전히 나아가려 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하나님께 득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하는 것은 겸손히 낮추는 것일 뿐 아니라 머뭇거리는 것이며 근신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를 두려워하는 것이며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음을 통과하도록 하시는 목적은 우리가 부활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죽음이 목적이 아니라 부활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죽음 속에서 멈추고 부활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모세는 숨고자 할 뿐 아니라 게을렀습니다. 그는 의외로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시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형제여,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만일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강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자신을 정확히 아는 것일지라도 이것은 해롭습니다. 지나치게 자신의 연약함을 보는 것은 지나치게 자신의 능력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게 합니다. 많은 위축과 후퇴는 결코 영적인 겸손이 아니며 자신을 돌아봄으로써 두려움과 게으름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방면에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의지하여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형제여, 영적인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스스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분이 보내심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이름 파괴되었는데 이는 너무 많은 사람이 스스로 입대했을 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릇 아직 보내심 받지 않았는데 스스로 일하려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경거망동과 배역은 모두 같은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도 가지 않는 것은 죄이며 아직 명령하지 않으셨는데도 당신이 간다면 이것 또한 망령된 죄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나선 것이 아닙니다. 그 자신은 가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나는 한 외국 선교사가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여 죄인을 구원하실 수 없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안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어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의탁하여 그의 전도로 사람을 구원하실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일이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멈추기 원합니다. 우리는 차라리 사람을 구원하지 않을지언정 경솔하게 행동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 않았다면 차라리 안정하여 움직이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 보내심 받아 사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러한 손실을 입고 있는 것은 교회 밖의 사람들이 반대하기 때문이 아니며 믿지 않는 사람들이 파괴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 신앙이 순수하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의 보내심의 명령도 받지 않고서 임의로 경거망동하여 그들의 한 일을 영적 가치가 없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지 않고 아직 명령하시지 않은 일은 모래 위에 쌓는 것에 불과하며 도금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사역은 잠시 서 있을 수 있고 반짝거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이르면 소멸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따라서 하는 일만이 유용합니다. 할례 받음. 후에 모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반드시 육체에 속한 것, 천연적인 것을 완전히 내어버리고 죽음에 넘긴 것을 나타내야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4장 24절은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언약의 표시 아래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그의 아들은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방인과 같은 것입니다. 그는 잠시 후 손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데 여전히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가게 하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려고 하신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일은 아직 할례받지 않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후에 그는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렇게 한 후에야 여호와께서는 비로소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의 첫 지점에 도착했을 때 백성 또한 모두 먼저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할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2장 11절은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할례가 다른 뜻이 아니요 육체를 벗는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무엇이 육체입니까? 육체는 다른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모든 천연적인 것입니다. 주님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릎 거듭나기 전에 얻은 모든 것은 다 육체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 가진 것이 영에 속한 것입니다. 천연적인 구변, 능력, 지혜, 총명, 선행 등은 모두 육체에 속한 것이며 모두 정육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힘입어 모든 천연적인 장점을 배워버려야 합니다. 구변이나 지혜, 능력을 물론하고 모두 배워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골로새서 2장에서 말한 할례입니다. 하나님께 죽임당한 적이 있는 사람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육체는 하나님 앞에서 죽는 것 외에 다른 지위가 없습니다. 육체를 따르는 사람이 곧 하나님께서 죽이시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죽을 것을 요구합니다. 십자가의 원칙. 형제여, 당신은 죽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신은 천연적인 재능과 지혜를 버렸습니까? 만일 버리지 않았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것은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코 하나님께서 거기서 일하시지 않고 사람이 일하기 때문이며 결코 새 창조가 거기서 일하지 않고 도리어 옛 창조가 일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결코 거기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의지하여 일하는 것은 영으로부터 영에 이르는 사역이며 당신의 영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영에 이르는 사역입니다. 바울은 전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십자가의 도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손상될까 두려워서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사실이지만 당신이 지식으로 전할 때 다만 십자가의 이유를 전할 수 있을 뿐 십자가의 능력과 생명은 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결코 십자가의 정신과 십자가의 생활로 십자가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자신이 십자가의 원칙을 쓰지 않고 전함으로 당신은 다만 십자가의 이유가 전해질 뿐 십자가의 능력은 아직 전해지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반드시 먼저 우리를 처리하는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형제여, 우리는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십자가를 전합니까? 자신이 깊이 성경의 도리를 알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고 말재주가 있어서입니까? 아니면 본래 전문적으로 전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까? 당신이 이러하다면 나는 당신에 대해 안타깝게 느낍니다. 많은 교회 인도자는 그들에게 영적 체험이나 성령의 능력이나 생명이 있어서 교회의 인도자가 된 것이 아니라 단지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총명하고 더 말씀을 분명히 깨닫고 혹 다른 사람보다 더 구변이 있기 때문에 교회의 인도자가 된 것입니다. 사실 강단 아래에서 우리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보다 영성이 좋은 점이 많으며 체험이 깊은 사람 또한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일에 있어서 그들은 보다 깊고 더 많이 이해합니다. 어떤 지방에서 나는 아무 지식도 없는 노인 옆에서 젊은 일꾼이 글을 가르치는 것을 자주 보았습니다. 사실 이 노인의 영성의 체험과 믿음과 기도는 이 젊은 사람보다 더 훌륭합니다. 그러나 젊은이는 지식이 있고 구변이 있다고 해서 오히려 영적인 일에서 노인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처리하셨는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나의 천연적인 재능과 지혜는 진정 다름을 받았습니까? 내 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까? 만일 당신이 더욱 깊이 이 노정을 통과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다만 자신의 재능으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에 불과하며 길을 걸어가고는 있지만 사실 자신은 아직 어떻게 걸어가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전도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지식을 전할 수 있을 뿐 생명과 성령을 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원칙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아직 죽지 않았으면 한 알 그대로 있습니다. 당신의 총명과 재능이 죽지 않았다면 하나님께는 쓸모가 없습니다. 영적인 일은 지혜와 총명의 문제가 아니며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도리어 영 안에서의 체험과 능력의 문제입니다. 만일 믿는 이가 구원받은 후 영적인 실제에 대한 깊은 체험을 갖고 있고 자신이 실제로 얻었다면 다른 사람이 그를 부흥시키러 갈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천연적인 지력으로 각처에서 모임을 인도합니다. 그들 자신에게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부흥시켜야 할 필요가 있음을 어찌 알겠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흥시키지 않았다면 그들의 일은 공허한 것이며 다른 사람이 무엇을 얻을 수 없는 것 또한 공허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막바지에 이르기까지 이끌려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길이 잘못되고 다리가 끊어지는 지경에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만일 그처럼 자신을 의지해서 전한다면 나는 차라리 말씀을 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이렇게 23년을 한다면 장래 무슨 결과가 있겠습니까? 심판대 앞에 가서 당신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심판대 앞에 상황을 보고 스스로 이것을 옳지 않으며 더 이상 이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데까지 우리를 이끌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지식과 재간으로 사역하는 것이 이처럼 옳지 않음을 보게 하사 옛사람 아담으로부터 나온 모든 것을 죽음에 넘기고 더 이상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모든 옛창조의 것을 버리고 전적으로 새창조의 아담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받아들인 것과 같습니다. 형제여, 내가 묻거니와 당신의 길과 장래는 무엇에 의해 지배되기를 바랍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뜻이 당신을 지배하기 원합니까? 아니면 자신이 자신을 지배하기 원합니까? 어떤 사람은 매번 부흥회에 참석할 때마다 일시적인 흥분을 갖지만 부흥회가 끝나면 그의 흥분도 지나가 버립니다. 이러한 흥분은 자극주사와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한 번 주사를 맞으면 두 번째에는 더 많은 약을 사용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외적으로 격동된 감정으로 흥분하는 것이 필요하나 두 번째에는 구변이 더 좋고 자극을 훨씬 더 많이 주는 사람이 오지 않으면 그는 흥분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쓸모없는 것입니다. 진실로 어떠한 것들이 하나님께 얻어진 바 되고 그분의 이름 아래로 돌아가기만을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얻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지 않으셨다면 어떤 것도 헛된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 처리받아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으로 실망하시지 않게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얻으셔야 할 것을 그분께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손안에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을 인도하셨다면 더 이상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힘을 다하여 이런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와 새로운 능력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길이 하나님께서 지정하시고 안배하신 길인지 아닌지를 살펴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기만 하면 그분의 뜻은 통행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무엇인가를 얻으시도록 해야지 자신이 무엇인가를 얻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다고 해도 나는 그것을 상관치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생활과 사역을 지배해서는 안 되며 다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지를 묻고 그분의 뜻을 준행하면 됩니다. 우리로 자신의 생각을 제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뜻으로 삼게 하소서.